예,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텐데요. 전체적인 한국 교회 역사보다도 이제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조금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너무 이것도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제가 다 뭐 어떻게 공부도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국 장로교, 미국 교회 역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닮아 있는데 이제 한 가지를 보면은 시대가 조금 이렇게 미국 교회 역사가 돌아가면 그와 같은 패턴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지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조금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이 미국 장로교회 역사도 그런데 이 무브먼트도 좀 그래요. 이렇게 모든 무브먼트를 보면 항상 무브먼트가 미국 쪽에서 이제 연결을 하면 미국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뭐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라든지 순복음 쪽이라든지 오순절 개통이라든지 그 밖에 뭐 요새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워십 뭐 현대식 예배라든지 시크릿 센스티 워십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무브먼트들을 보면 항상 미국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 뭐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로 오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 한국 장로교회 역사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올바로 진리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OPC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 역사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복음을 지키는 길에 가는 것으로 한국교회 역사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얌전한 우리 그 저기 시즌인데 아주 아침을 잘 먹은 것 같으네요. 아침에 커피 한잔 마셨나? 커피가 카페인이 좀 들었네. 어쨌든 예, 그래서 진리복음 지키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복음 지키고 올바로 교회를 세우고 올바로 예배를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보게 돼요.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도 우리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조금 이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역사예요. 이제 1800년도 말부터 그 전에도 천주교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어왔어요. 그 중국을 거쳐서도 오고 했지만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좀 보면 먼저 선교사들이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800년도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 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북장로교 쪽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북장로교, 남장로교 좀 살펴보았죠. 남장로교 쪽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북장로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 소속의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분의 성함 잘 아실 거예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픈데는 나중이고요. 의료 선교사, 의사가 들어와요. 이제 선교사 역도 하면서 의사도 했던 알렌이 들어와요. 알렌 선교사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배웠죠. 이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에서도 병원을 열어주는데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열어주죠. 서양식 신식 의료원이 열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알렌이 입국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쪽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쪽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뭐 경신 고등학교, 그다음에 연희 전문학교 뭐 이런 학교들을 이제 계속 세워요.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의료 사역까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요. 언더우드는 그래서 그쪽인데 저하고는 저는 잘 알고 있는 아펜셀러. 아펜셀러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제 배제 중고등학교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시죠. 아펜셀러라는 분도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제 더욱더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사실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기독교 어떻게 보면 장로교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항상 먼저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어요. 뭐죠? 성경이 보급되고 번역되는 역사였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먼저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이 해석되고 이제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전부터 이제 뭐 중국 성경도 들어가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개신교 쪽에서 이제 성경책이 먼저 들어갔던 어떤 개신교 쪽에서 그거는 언제냐면 1866년에 그 당시에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는데 나라에서 쇄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질 않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 호가 침몰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 있던 탔던 군인들 선교사님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배에서 다 죽는데 그때 이 대동강으로 500권의 성경을 싣고 왔었어요. 이 중국 성경을. 그런데 그게 이제 한동 불에 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거기 배에 타고 있다가 조선인 군사 우리 군사가 이제 자기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니까 이분이 창을 잡고 웃으면서 나를 찌르기 전에 이걸 가지라고 한 권을 줘요. 그 군사한테. 조선인 군사한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웃으면서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 군사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웃으면서 착한 권을 주고 죽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인 군사가 이제 그 성경을 이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사가 나중에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목사가 돼요. 나중에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선교사가 주었던 성경을 내가 이제 읽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 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성경책이 먼저 보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선교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진리 복음 말씀이 항상 먼저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호주 장로교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 남장로교 쪽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캐나다 장로교에서도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서 공회가 이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죠. 한글로. 그러면서 이제 성경 중심의 선교가 이제 장로교 선교 사역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성경 중심으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1800년도 말에 신학교를 만들어요. 처음에 이제 장로교가 들어오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평양신학교라는 신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항상 북쪽이 먼저였고 기독교가 더 활발한 곳이 북쪽이었어요. 그 예전에 보면. 그 평양신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평양신학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드스쿨 쪽이었어요. 구학파 쪽. 그래서 올사이드, 구학파 장로교 쪽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보수적인 신학교로 이 평양신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후에 이제 북한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남쪽 지역은 이제 남한 쪽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이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 교회는 우리가 최초 개신교회는 어디로 보냐 하면 장로교회는 북쪽의 소래교회. 이게 1883년에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주교회라고 동시에 1883년에 세워져요. 소래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소래교회, 의주교회가 세워지고요. 서울에는 제일 먼저 세워지는 교회가 1887년에 많이 들어보셨던 교회일 거예요. 세문안교회. 네, 세문안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교회. 네. 지금도 있죠?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그리고 이제 영남에는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가 1893년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893년에 전주에는 서문교회. 전주서문교회. 예, 네, 전주서문교회 나오셨어요. 예, 네, 다니셨던 교회예요. 전주서문교회에 세워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1900년도까지의 이제 교회 역, 한국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1900년, 1900년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한국에 어떤 그 무브먼트가 불기 시작하냐면 큰 부흥 운동,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또 시작돼요.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전에 있었죠. 1800년도에도 있었고. 근데 한국 쪽엔 늦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부흥 운동이 이제 미국 교회 역사처럼 일어나고 대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교회가 갑자기 확 성장하는 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교회적으로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 안쪽으로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격동기였죠. 그 일제시대 영향. 그래서 나라 안에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막 러일전쟁, 한국이 그 전쟁터였죠. 러일전쟁도 일어나고, 을사조약도 맺고, 그 다음에 한일합방. 한일합방 몇 년도였죠? 1910년. 예. 그래서 격동의 시기였지만 이러한 중에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고난 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보면 처음부터 부흥 운동을 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았죠.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지 부흥 운동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 기도하던 중에 큰 부흥의 씨앗이 맺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뭐냐하면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한국에는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저 사람들이 너무나 돌같이 마음이 딱딱해서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걸까?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으로 뭘 깨닫게 주냐, 뭘 깨닫게 될까요? 자기들이 그릇된 민족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모든 책임이 저 한국 민족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자기의 교만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처음 조선 선교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자 이 선교사들이 전부 백성들 탈만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그 이 뭐죠? 토착 그 믿음 그 미신적인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딱딱하고 도대체 외국인에게는 마음 문도 열지 않고 다 저들 잘못이라고 그렇게 탄만하다가 깨닫는 거죠. 그거 너무 백성들만 탄만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 자기들의 교만, 자기들은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믿었던 것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회개를 시작해서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아시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그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다고. 뭐 소 팔고 뭐 올바로 싹쓸 치러주지 않고. 어쨌든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시작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회개함으로써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이제 1909년에 이 교회가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 땅에 우리 100만 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이제 그 100만 명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 근데 100만 명이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 100만 명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그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때문에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장로교 선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뭐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항상 부흥회라는 게 열려요. 미국도 그랬죠. 그래서 부흥을 더 이렇게 좀 우리가 더 불러오자. 이런 취지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한국도 이 부흥운동 이후에 사경회가 열렸어요. 장로교 쪽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 쪽에서는 부른 이름이 사경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배우자. 이런 쪽으로 사경회가 이제 1년에 1, 2회 정도 열렸죠. 근데 사경회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이거나 한 달 동안 했대요. 근데 제가 이건 어디서 봤냐면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사경회를 할 때 전국에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이 1900년도 초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디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쌀짐 지고 다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워 저기 자고 먹고 하면서 밥 지어 먹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주일과 한 달을 지낸 거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는데 오전에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는 말씀 공부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정오 시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경회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경회가 굉장히 그 한국 교회의 그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07년에 한국 장로교가 노회를 설립해요. 동노회라고. 1907년에 그리고 1912년에 한국 장로교 총회가 조직돼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세운 장로교 신학교는 건전한 신학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였어요. PCUSA가 처음에 그 프린스턴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1912년에 한국 장로교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 장로교인이 제일 많았던 데가 평양이었어요. 평양에 그 당시에 장로교인이 1910년에 18,743명이었대요. 교인 명부에 기록된 교인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2만 명이 평양에서 교인이었다는 거는, 장로교인이었다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지역으로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일제시대를 맞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핍박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1912년부터 1945년까지 이 본격적인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 3.1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죠. 3.1운동의 그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관순 열사 누나 이분도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제시대 때 한국은 조금 늦게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1800년도에 많이 받고 했지만 이제 한국은 조금 늦게 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제시대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신사참배 사건이었어요. 이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죠. 재밌는 거는 그 이 천주교는 어땠을까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네? 네. 천주교는 교황청이 알려줬어요. 교황청이 1936년에 신사참배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국민 의례다. 예,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참석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신사참배를 수용을 했어요. 제사도 수용하고 그것이 꼭 무슨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의례 그런 의례지 국민 의례고 백성들이 하는 어떤 조상에 대한 그런 거지 이것이 뭐 그 이런 예배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여기에 감리교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신사참배에 따라가서 이제 그 핍박을 피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제 믿음을 지킨 분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핍박을 받은 분들 중에 하나가 목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에서 배운 제자 중에 하나 중에 한 분도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나중에 6.25 때에도 굉장히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예,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그 신사참배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6.25까지 맞았을 때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한테 잃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아들까지 죽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또 하죠. 그래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영향으로 교회 내외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거짓 복음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고난과 핍박과 내외적인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진리 복음으로 순결과 하나됨을 이제 지켜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지나보면. 교회로서는. 초대교회 때도 안에는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밖으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거짓 복음도 찾아오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도 당하는 때도 있었지만 교회는 더욱 정금같이 되어가고 순결하게 교회 하나됨을 지켜갔죠.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지역이 이제 한국 장로교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부터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핍박받고 더 망하여가는 모습으로 이제 갔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940년도 이후에, 85년도, 장로교가 분열이 돼요. 신사참배. 그리고 또 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신사참배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로교가 분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PC USA도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가니까 또 분열돼서 OPC가 나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선신학교라고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건전한 신학교가 PC USA처럼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진보주의 쪽으로 가요. 자유주의 쪽으로, 이성주의 쪽으로, 인본주의 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 조선신학교를 대신하는 신학교로 총신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대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총신대가 세워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총신대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사참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자는 쪽으로 장로교 쪽으로 했던 분들이 어떤 신학교를 만드냐면 고신을 만드는 거예요. 고려신학교를. 이제 진해에서 처음에 고신이 세워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진리복음을 이제 지켜가죠. 이제 고신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고신교단에서 지켜가고 거기에 이제 저는 누가 책을 주셔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박형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개혁 신앙을 지켜가는데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OPC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죠? 처음에 그런 어떤 자유주의 영향에서 이제 OPC 교회가 나오고 신학교를 세우고 했죠. 그래서 이 고신 교단은 또 OPC 목사님들이 가서 많이 협력을 하고 고신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해방 이후에 어떤 이제 큰 문제를 맞게 되냐면 교회가 또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예요. WCC라 그러죠. 이게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World Church Council인가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WCC라는 건데 이 교회 협의회는 뭘 주장하는 거냐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든 뭐 동방 정교회든 로마 카톨릭이든 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그 무브먼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또 따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진리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그냥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종교가 하나 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산에 오르는 길은 같기 때문에 다 우리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교회들이 따라가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옛날부터 따라갔죠. 그 밖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여길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는 쪽,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찬성하는 교회, 반대하는 교회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따라가는 쪽은 통합 측으로 가고요. 그래서 장신대가 세워져요. 장로교 신학교라는 데가.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반대하는 쪽으로 진리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쪽이 이제 합동 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총신대라든지 이제 요새는 합신대 뭐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근본주의 신앙만큼은 OPC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깨면서까지 하나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측은 어떻게 보면 PC USA하고 비슷해요. 장신대 쪽은. 프린스턴하고 비슷하고요. 총신대나 이런 합동 측, 합동신학교나 이런 데, 고신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합동 측으로 가서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합동 측에서 총신대, 뭐 이런 합신대, 뭐 이런 데가 생기고요. 통합 측에서 장신대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고신 교단은 계속해서 고신 신학교 통해서 이제 신앙을 지켜오고, 그리고 이밖에 교회의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 진리를 지켜온 우리 개혁 신앙 장로교회와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이 처음 교회에 그 장로교 개혁 신앙을 했던 교회가 전주에는 서문교회라고 있는데 그 전주 서문교회에서 자라고 나중에 개혁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들 중에 그 성약교회의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전주 서문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단은 지금도 아주 굉장히 극소수의 교단인데 이제 복음을 지키고 개혁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분들이 유일하게 교제를 나누는 미국의 교단이 오피시 교단이에요. 근데 오피스에서는 그분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가서 물어보면 오히려 고신 쪽은 잘 아는데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단은 미국의 오피스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미국에 여행 오시면은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이강범 성도님이시라고 그분도 이제 그쪽에서 오셨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요새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교회,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비슷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고난과 핍박 속에, 그리고 거짓 복음 속에서도 진리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 교회를 계속해서 남겨두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새의 그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나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요새는? 특별히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개혁신앙을 하는 장로교 쪽에서는. 무브먼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의 무브먼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각 장로교 개혁신앙을 하는 교회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신앙고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교리나 신앙고백이나 우리들이 세워져 있는 이 장로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고백을 버리고 교회가 진리에서 자꾸 떠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브먼트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무브먼트인지 뭐든지 간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그 어떤 그 당시에 뭐 무브먼트건 뭐 고난이건 핍박이건 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 끝까지 진리복음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인내로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뭐가 축복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이걸 버리냐고요. 이걸 버린다고요,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말씀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삶.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내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 가신 길 따라 이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욱 예수님 가신 길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 역사를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성경 개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들 꼭 가지고 오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